오늘은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가 앞에 여섯 장과 뒤에 일곱 장이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책입니다. 앞에는 재미있어요. 기적과 같은 이야기, 용맹스러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소년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고 버티면서 결국 왕이 주시는 음식 안 먹고도 더 건강한 모습 유지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또 꿈 해석은 왜 이렇게 잘합니까? 꿈 해석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인정받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주변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적과 같이 포로가 그 땅에 최고의 권력, 왕 다음의 권력을 갖는 그런 놀라운 약진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 영 달라져요. 앞에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7장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제 묵시와 같아요.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과 매우 흡사한 그런 짐승들이 등장하고 여러 상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전체 다니엘서는 주제가 이것이죠. 한 소수의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거대한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제국, 그러니까 세속주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가치가 팽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승리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적응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강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대한민국, 혹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래 굴복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의 시작은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좌를 보는 겁니다. 왕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왕좌이니까 그 보좌 위에 왕이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보고 싶은 리스트 안에 내가 하나님 보좌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도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고, 성전 안에도 성소가 있었고, 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보좌는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성소는 그 그림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보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경험하면 바뀔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게 되면 관심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도 초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소망을 그곳에 둘 경우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그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고 야훼로 얘기하지 않고, 구절을 봐주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옷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주변에 천천만만의 존재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보좌에 불꽃이 난대요. 불꽃이 나는 이유는 10절 뒷부분에 보면 심판을 베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찾으셨어요 성경? 네, 찾으셨죠? 찾으신 분들만, 심판을 베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책들이 펴 놓여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시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장엄한 표현이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어떤 뜻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우린 보통 영원 그러면 앞으로 끝을 바라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존의 개념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뜻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금방 착안이 되지 않아요. 좀 노력을 해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영존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구약성경 한절을 볼 테인데, 시편 90편 2절입니다.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절대 강자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는 건 다 유한한 겁니다. 우리말에 있죠. 시간 앞에 장사 없다. 다 쇠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다니엘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그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그 핵심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영원하신 통치라는 겁니다. 보좌가 있었습니다. 역시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죠. 우리는 통치를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나도 통치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셔요. 주변의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 위에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그 견고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심판이에요. 여러분, 통치는 심판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심판권자가 진짜 통치자예요. 심판권자가.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할 때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볼 테인데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심판의 대상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앞에 문맥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작은 뿔 하나가 있는데 이 뿔이 말하는데 목소리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이게 웬 목소리하고 봤더니 목소리 큰 이 작은 뿔이 죽어요. 소멸이 돼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앞에서 보면 짐승이에요. 짐승. 이제 곧 첨를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권세를 뺏겼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아니한 7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볼 테인데, 성경 피신 분들은 눈으로 7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따라와 주시면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네 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 모양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모양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 제일 세요. 네 번째 짐승은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진 않는데 이가 천리야.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을 다 이기는 강력한 이 짐승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어떤 모양인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짐승은 다니엘이 예언할 때 그 다니엘 시대와 그 이후로부터 나타날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도 들어가 있고요. 알렉산더의 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도 있고요. 그 이전에 세계를 다스렸던 세계를 주도했던 영국도 있고요. 뭐 그 안에 우리 역사로 말하면 뭐 징기스칸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아요. 세상을 지배한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살면서 힘없고 무기력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참 산더미 같은 거야, 이런 어려움에 처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니엘 통해서 주시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압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센 짐승입니다.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요, 아주 좀 오싹해요. 근데 이 뿔도 10개 달려있어요. 뿔도 10개 달려있는데 10개 달린 뿔 사이에서 조그만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뿔이 막 엄청나게 커가면서 10뿔들을 정리하고 자기가 앞에 나라들 다 정리하고 제일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뿔이, 여러분, 작은 놈이 커지니까 겁나는 거예요, 더. 그런데 이 작은 이 녀석이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환상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집중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제 오늘 이 하늘 보좌에 두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의 인물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인자 같으니.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중에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뭘 타고 오셨습니까? 구름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잘 보세요.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할 일도 보여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도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쓰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칭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지금은 인자가 이렇게 있지만 마지막에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게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처음 인자가 등장할 때 구름 타고 왔고, 이게 구름은 이제 그 존귀한 위엄의 모습이잖아요. 구름 타고 왔듯이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 아무도 모르게 목자, 동방박사 요 정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도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근원되어서 예수님이 쭉 풀어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에요. 다니엘서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물이 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당신의 위엄을 인자에게 이렇게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시지 못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대단한 성경 이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인자는 뜻풀이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뜻하고 인자는 인성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인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니까 이게 신이지 어디 인간이에요.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구름 타고 와서 그 모든 권세를 이양받는, 위임받는 이분이 어떻게 그 인간이에요. 신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걸 인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그 인자가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모든 하늘 보좌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인자를 향하여 14절입니다. 자, 14절 잘 따라와 주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줬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자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권한이 위임된 겁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막상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섬겨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원래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않고 섬겨주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은 섬김을 받는 인자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인자가 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겨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목적을 스스로 밝혀주시는 가장 선명한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이 원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 왔는데 그 섬김이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마사지 정도 해주는 게 아니고 그저 위로 조금 해주는 게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형편 좋게 해주는 환경 개선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요?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오묘한 진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로 옵니다. 다니엘서로 오면 27절로 가게 되는데 이제 2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인자가 없어져요. 앞에 분명히 13, 14절에서는 인자에게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자를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인자는 없어져요. 따라와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자를 섬기라고 한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인자에게 간 권세가 그들에게 붙임 바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신 거예요. 완벽한 중보, 완벽한 다리 놓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거룩과 죄인 사이에 접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둘을 중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 똑같은 위엄을 위임받아서 그 위엄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편에 완전히 서줬어요. 인간의 편에 완전히 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보통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위엄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의 위엄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신 방법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셨듯이 그냥 우리를 섬긴다는 이 섬김이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게 우리 조금 기분 좋게 해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 섬김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심판이 있었을 때 세상 권세 가진 이 뿔, 뭐 이 짐승 이게 다 멸망했죠? 그때 아까 하늘 보좌에 심판이 있었다 그랬죠? 심판할 때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책이 있었죠? 책이 펴져 있었습니까? 덮여 있었습니까? 펴져 있었죠. 이 책이 펴져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세상 나라 짐승 제국 세상이 지은 죄들을 적어놓은 증거 자료가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에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해서 책들이 언급됩니다. 네 가지 책이 언급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책입니다.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이요. 기념책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들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저의 제 좋은 점, 저 점을 기억하고 싶다. 안 잊어버리고 싶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를 기억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한 좋은 일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겠죠? 예. 사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려면요, 남이 행한 좋은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그거를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해주면 정말 힘이 나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도 우리가 한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 한 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 요거 내가 제 참 예뻐서 기억해두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책이 기념책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연상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은 딱 이름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책이 있는 내 이름에 딱 컬러를 갖다 놓고 클릭하면 기념책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념책에 갔는데 좋은 것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기록돼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아무개에게는 기억하고 싶은 게 없음.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돼 있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기념책과 반대되는 책이 행위의 책입니다. 기념책에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좋은 내용을 기록한다면 생명의 책이라는 세 번째 책에는 잘못한 거 기록해낸 책이에요. 겁나죠. 심판 때 아까 짐승 심판할 때 책이 펴져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 책이 행위의 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행위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성경에서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기까지만. 지금 다니엘서랑 매우 비슷하죠. 보좌에 심판받는 겁니다. 책이 두 권이 펴져 있어요. 책이 두 권이 펴져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또 하나 책이 있어요.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행위책이에요. 우리의 한 잘못들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들입니다. 이 기록된 우리의 죄나 허물들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있어요. 이게 지워지지 않으면 곤란하죠? 근데 이게 지워져요. 이거를 지워지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일은 바로 이 우리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잘못들을 지워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연상해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컴퓨터에 조금 이렇게 입력창에 보면 회색으로 옅게 표시된 글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글자가 있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입력창에 입력하는 순간 그거 없어져요. 저는 이거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가가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입력을 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 회색으로 기록돼 있던 글자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표현과 함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도말이 뭐죠? 치워주는 거예요. 이래 있어요. 치워주시는 거예요. 있던 거를 갖다가 지우개로 지우든 뭐 쫙 긋든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도말돼요. 확인합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진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때입니까? 내가 회개한 때입니까? 조금 어렵죠? 언제일까요?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따르는 신학적인 노선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말되었어요. 이전의 죄, 그때의 죄, 이후의 죄까지 다 도말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은행에 내 잔고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 근데 난 몰라. 안 쓰고 있다가 회계할 때 그 잔고가 있음을 알고 그 잔고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27절에 보면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 설교할 때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영광을 존귀를 받기에 충분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자에게 물려줬어요. 대리 통치하라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위엄 권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겨주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싹 치워주시기까지 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27절 보시면요. 2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기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붙인 바 됐다는 얘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인 바 됐다. 이 붙인 바 됐다는 건 주었다는 말하고 거의 이제 동의어예요. 근데 그걸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붙인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원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구약성경 중에 아주 일부 부분이 아람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당시 그 이 유대인들도 일상 용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어요. 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달리다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 여기 아람어로 된 부분입니다. 붙인 바 되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줬다는 말하고 달라요. 보통 영어 번역을 보면 to be given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셨다. 수동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셨다하고 좀 달라요. 주시긴 주셨는데 이거를 너에게 붙였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줬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 뜻이에요. 그게 붙였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백업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 이게 붙였다는 겁니다. 붙인 바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권세에 시들시들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갖고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는데도 섬기는 그런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이어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